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덜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어두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등불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오니 이 시간도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강론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씨뿌리는 비유 시리즈 설교의 네 번째 시간으로 가시떨기 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라고 했습니다.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릴 때에 어떤 씨앗은 길가에 어떤 씨앗은 돌밭에 그리고 어떤 씨앗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가시떨기 밭에 떨어집니다. 여기 가시떨기라고 했는데 헬라어 단어는 아칸다스입니다. 이것은 끝이 뾰족하게 나온 가시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가시가 돋아나 있는 식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라이프 성경사전에 보면은 가시떨기가 어떤 나무인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식물의 바늘처럼 뾰족이 돋아난 부분, 식물의 그 바늘이 있는 그 바늘이 있는 식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늘을 의미한다는 거죠. 식물의 바늘처럼 뾰족이 돋아난 부분, 혹은 가시 있는 관목. 가시나무란 어떤 특정한 수종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발견되는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사람이나 짐승을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 돋은 쓸모 없는 식물을 총칭한다. 여기 가시떨기라는 이 나무는 어떤 특정한 나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고요. 가시가 돋아나 있는 모든 식물들을 총칭한다고 하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발견되는 가시가 돋아나 있는 그런 모든 식물들을 가시떨기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어떤 씨앗은 가시가 돋아나 있는 가시떨기 위에 그 씨앗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곳에 떨어진 씨앗은 싹을 내고 줄기도 내었습니다. 그러나 가시에 막혀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라고 하였습니다. 가시가 자라서 그러니까 가시떨기 나무는 씨앗보다 더 빨리 자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가시떨기가 씨앗을 다 덮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씨앗이 싹을 내고 줄기를 내는 것은 대단히 힘들어집니다. 가시들이 씨앗 세계에 자라날 수 있는 틈을 주지 않는 것이죠. 온 사방이 다 가시들입니다. 찔리면 고통을 주는 그런 가시들이 온 사방에 사방을 다 막고 있기 때문에 이 씨앗은 도무지 자라날 공간이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시나무의 기운에 막혀서 씨앗은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시떨기 밭이 의미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요? 가시떨기 밭은 어떤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 가시떨기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청중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청중은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22절에서 예수님은 가시떨기 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제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제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자라나지 못하고 결국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가시떨기 밭과 같은 마음이란 세상의 염려와 제리의 유혹이라는 가시들이 가득 자라나 있는 그런 마음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제리의 유혹으로 가득 찬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4장 18, 19절에도 가시떨기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타 욕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 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료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는 세상의 염려와 재료의 유혹만을 말씀하셨는데요. 마가복음 4장에서는 기타 욕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8장 14절에도 보면은 가시떨기 밭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일락, 즉 세상 쾌락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이 부분은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과 똑같죠.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한 가지 다른 것이 포함되는데 그것은 바로 일락입니다. 일락에 그러니까 세상 쾌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여기 세 복음서에 이 씨뿌리는 비유가 다 나와 있는데요. 거기 가시떨기 밭을 보면은 결국 가시떨기 밭과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염려, 재료의 유혹, 세상의 쾌락, 그리고 기타 욕심 등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마음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밭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세상의 염려, 재료의 유혹, 세상의 쾌락이라고 하는 가시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가시들이 마음을 온통 뒤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뒤덮고 있는 가시들이 어떤 것인지를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세상의 염려라는 가시가 있습니다. 이 가시떨기 밭에는 세상의 염려라고 하는 그런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떨기 밭은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차 있는 마음 상태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의 것들에 대한 염려에 휩싸여 살아갑니다. 그의 마음과 정신은 온통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염려로 가득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평강이 전혀 없습니다. 늘 세상 일도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전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세상 염려입니다. 그런데요, 가시떨기 밭은 이러한 이방인들이 하는 세상 염려로 꽉 차있는 그런 마음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은 세상의 염려라고 하는 가시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마음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는 가시도 있습니다. 이 가시떨기 밭에는 재물의 유혹이라는 가시도 무성하게 자라나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라고 하는 가시도 무성하게 자라나 있고 또 재리의 유혹이라는 가시도 가시떨기도 아무튼 무성하게 자라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재물의 유혹에 아주 강하게 끌리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항상 더 많은 부를 얻게 되기를 갈망하지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바라는 대로 더 많은 부를 얻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그러한 갈망을 갖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더 많은 부를 얻게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만족할 줄을 모르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전도서 5장 7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가시떨기 밭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지요. 은으로 만족하지 않고 또 풍부한 소득으로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돈을 충분히 벌어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재물을 얻고자 갈망하지요. 그래서 그는 항상 이 재물에 대한 그 생각에 잠겨서 사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할 여유나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재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생각할 시간은 전혀 없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여기 이 마음이 가시떨기 밭이죠.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 돈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듣지만은 재물의 유혹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물질적인 부유함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코 하늘나라의 신령한 은혜들을 생각하거나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의 쾌락이라는 가시가 무성하게 자라나 있습니다. 이 가시떨기밭에는 세상의 쾌락이라는 가시도 무성하게 자라나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 재료의 유혹뿐만 아니라 세상의 쾌락이라는 가시도 자라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 쾌락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의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지요. 그래서 늘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또 생각합니다. 세상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쾌락은 맛보면 맛볼수록 더 맛보고 싶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이 세상 쾌락을 생각하고 거기에 붙들려 사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러다가 결국 쾌락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가시떨기 밭에는 이런 세상 쾌락이라고 하는 가시도 무성하게 자라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 상태로 살면은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파리가 꿀단지에 날아와서 꿀을 빨아먹는 동안에는 꿀맛에 노출되어 자기 날개가 꿀에 달라붙어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날개뿐만 아니라 다리도 꼼짝없이 꿀에 달라붙지요. 그런데도 이 파리는 꿀맛에 노출되어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자기 날개, 자기 다리가 뿔에 꽉 달라붙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지요? 결국에는 꿀단지에 달라붙은 대로 죽고 갑니다. 그처럼 사람이 쾌락을, 세상 쾌락을 즐거워하면 결국에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면서 그곳에서 파멸하게 되는 것이죠. 가시떨기 밭과 같은 마음은 바로 이러한 세상 쾌락이라는 가시가 무성하게 자라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은 쾌락이라는 가시가 그 말씀을 질식시켜서 막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가시떨기 밭은 세상의 염려, 죄의 유혹, 세상의 쾌락, 그리고 기타 욕심 등과 같은 가시들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운을 막고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질식시킨다, 죽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기운을 막았고,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 죄의 유혹, 세상 쾌락이 복음의 말씀을 질식시켜 죽이는 것입니다. 가시떨기가 온 사방을 다 덮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씨앗이 떨어졌어요. 자라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찌르는 가시가 온 사방에 있기 때문에 질식되어 죽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들어도 그런 마음 상태에서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길가 땅이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밭이나 모두가 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길가 땅은 아예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땅 위에 노출되어 있는 채로 그대로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이겨지거나 또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빈다. 사람들의 발을 피하여서 살아남은 씨앗은 나중에 이제 공중의 새들이 발견하고 그것을 먹어버리죠. 그래서 길가 위에 떨어진 씨앗은 도무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돌밭은 싹을 급히 냅니다. 그러나 습기가 없기 때문에 뿌리를 땅속에 깊이 내려서 물을 빨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정오에 뜨거운 태양 열이 내리쬐면 그 열기를 견디지 못해서 결국 시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결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가시떨기는 싹을 내고 줄기까지 냅니다. 그러나 양 사방에 온통 가시들이 막고 있기 때문에 질식되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고 마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것들에 대한 예착이라고 하는 가시들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존 라일은 가시떨기 밭이 어떠한 마음 상태를 가진 사람인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듣고 모든 말씀에 찬성할 수도 있지만 이 세상의 쾌락에 빠진 결과 그 말씀에서 아무런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 우리의 마음은 가시밭과 같아 걱정과 쾌락, 세상적인 배액과 같은 무성한 수확물로 질식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정말 복음을 좋아하고 그것에 따르고 싶어하나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사랑을 받고 우리의 마음 전체를 서서히 채우게 함으로써 자기도 모르게 열매 맺을 기회를 주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런 청중들이 많으면 슬픈 일이다. 그들은 진리를 잘 안다. 언젠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리라는 희망도 갖는다.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결코 모든 것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려고 결심하지도 않고 마침내는 죄 속에서 죽고 만다. 여기 존 나일이 가시떨기 밭에 대해서 아주 예리하게 또 분명하게 잘 말을 해 주었습니다. 이 가시떨기 밭은 진리를 잘 알고 언젠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희망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마음에는 세상의 염려, 또 쾌락, 세상적인 계획 이런 것들로 무성하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이 없고 결국에는 죄 가운데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가시덤불이 무성한 것처럼 이 사람의 마음은 이 세상의 것들로 무성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결국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시떨기밭이지요. 그의 마음은 가시떨기밭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가롯 유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가롯 유다는 도적이라고 했습니다. 돈궤를 막고 재정을 맡았다는 것이죠. 돈궤를 막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느라 재정을 맡고 난 다음에 은밀하게 돈을 빼 돌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 스승까지도 은삼시에 팔아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물에 대한 한없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결국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헤롯 왕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그도 가시떨기 바친 것이죠. 그는 세례 요한의 설교를 기쁘게 들었던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에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어밀어라 라고 했습니다. 달게 듣는다, 기쁘게 듣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의 말씀 선포를 달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례 요한을 목비어 죽이지 않았습니까?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음의 말씀을 잘 듣지만은 그러나 아무런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이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대마도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그는 사도고를 떠났지요. 그 이유는 세상에 대한 애착과 욕심이 그의 마음에 가득 들어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가시떨기 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진 청중입니까? 혹시 세상의 염려나 재리의 유혹 그리고 세상 쾌락과 같은 가시들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청중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들을 묵상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은 이 땅에 속한 세상적인 것들에 온통 매몰되어서 생각하고 정신이 빼앗겨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에 매몰되어서 정신을 빼앗겨 살아가는 사람은 가시떨기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혹시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시떨기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또 귀를 막고 듣지 않는 그런 청중은 결코 아닙니다. 22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들으나 여기 가시떨기밭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길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주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지루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또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였습니다. 돌밭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는 건전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감상적으로 말씀을 듣고 아무런 생각 없이 즉시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지만은 그러나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즉시 넘어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길가 땅 돌밭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시적이 같은 길가나 돌밭에 비하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훨씬 더 잘 듣는 그런 청중인 것입니다. 그런 말씀에 대하여 실증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잘 듣는 청중입니다. 가시떨기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는 사실이 우리 모두를 대단히 두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서도 구원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시떨기밭은 건성으로 말씀을 듣는 청중이 아닙니다. 그는 감성적으로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말씀을 잘 듣는 청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욱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서도 구원을 얻지 못하고 멸망당한 자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벨릭스 총독은 사도 바울의 설교를 아주 진지하게 듣고 매우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는 바울의 말을 건성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울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바울의 설교를 경청하여 들었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하여 강론할 때에 벨릭스 총독은 그것을 듣고 매우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 설교를 잘 듣긴 하였지만은 구원을 얻지는 못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벨릭스 총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그런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또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심령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다는 그런 그 증거죠. 두려워했다는 것은 건성으로 듣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다른데 있고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벨릭스 총독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복음 설교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 사람의 마음에는 재리 유혹이 가득하죠. 이 말씀을 보면은 벨릭스는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그가 들었지만은 가시떨기밭이었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얻지 못하였고 아무런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좋은 열매를 수확하게 되기를 고대합니다. 그래서 그는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정성껏 식물이 자라나기를 돌보고 가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시떨기만 무성한 땅을 보게 된다면 농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봄에 씨를 뿌리고 잘 가꾸었는데 가을에 가서 수확을 하려고 보는데 거기 아무런 열매도 없고 가시떨기들만 무성하게 있다. 이러면 농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농부는 크게 화를 내고 즉시 가시떨기의 밭을 불살라버릴 것입니다. 대단히 크게 화를 낼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지막 심판날에 세상적인 가시들로 가득 차있는 그런 마음밭을 보시게 된다면 그러한 사람들을 대단히 무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마음밭을 주님께 보여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길가 땅, 돌밭, 가시떨기 밭과 같은 그런 마음을 소유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마음밭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가시떨기 밭이 어떠한 마음 상태인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세상의 염려, 죄의 유혹, 또 세상의 쾌락, 기타 욕심 등과 같은 가시 돌기로 무성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가시떨기 바깥 같은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마음밭을 모두가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